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80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새벽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인생은 한 번뿐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의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죽고 죽어서 장사 지내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정하신 성경이 요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사는 게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관입니다. 그 인생관은 성경이 정의한 대로, 성경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데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대로 주님 앞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 때에 남을 위해 살아야지, 소금처럼 녹아지며 살아야지, 빛처럼 내몸 불살라는 인생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리라, 사랑의 빛을 비추리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은혜의 빛을 비추리라. 그러고 자기를 남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들이는 그 삶을 그래서 살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땅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아, 그분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바라보고 그분의 족적을 따라갈 만한가, 존경할 만한가, 본받을 만한가,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말을 안 할지라도 다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삼갈처럼 소사사고 구절을 살펴봐도 한 분은 두 구절, 한 분은 세 구절. 읽어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을 비교해 보라고 사사기 저자는 여기에 딱두 분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뭘 배울 거냐면요. 아, 두 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들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들여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오늘도 기록될 텐데 그 생명책에 내이 하루의 족적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갈무리 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이런 걸두 분을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에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보면서요. 짧지만 오늘 이 안에 비밀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아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잠깐 거론했습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에 누구의 아들이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이 첩으로 들인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벌였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사사돌라가 일어났던 시대가 배경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전장 9장 5절 6절로 가봐야겠습니다. 아비멜렉 좀 보겠습니다. 9장 5절 6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아멘. 오브라는 기드온이 살았던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여룻바알이라고 소개됐죠. 바알과 쟁론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한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공포했던 거예요. 그 공포가 시작된 때부터 사람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러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어그러지게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해요. 아비멜렉이요 악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고 형제 70명 중에 오늘 2명 살았으니까 어떤 신학자분은 68명 죽였다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68명이든 70명이든 아비멜렉은 포악한 폭군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폭군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 폭군인 아비멜렉이 또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하고 또 전쟁 기술은 얼마나 탁월한지 세겜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가가지고 아예 그냥 잔인하게 죽입니다. 보겠습니다. 9장 44절 45절입니다. 9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이 배신했거든요. 쫓아가가지고 그 성읍사람 밭에 있는 사람 성읍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거기서 소금을 뿌려버리고 이런 잔인한 행동들을 아비멜렉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살아있던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자기 동족상전의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를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니까요. 이 여룻바알 기도원의 아들이라 그 죽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힘이 있고 똑똑하니까 일어섰다고 세겜 사람들이 이거 뭐 거의 전멸을 당하다시피 이렇게 잔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참 어이없게 이 땅으로 더 죽게 만드십니다. 그게 이제 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 53절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폭군으로서 한때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다가 이렇게 어이없고 잔인하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 후에 오늘 누가 사사로 세워졌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이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어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아멘. 뭐 이상한 게 발견 못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 쭉 보니까 족보도 나왔어요. 근데 어디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 이사갈에서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지파 자기 고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게표도 옮기는 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파를 넘어간다? 지게표 자기 땅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산다? 이거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이사갈 사람인데 어디 가서 살아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구절에서 성경을 묵상해보면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는데 자기 고향에서 못 살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못 살고 자기 땅을 두고 다른 지파 다른 땅에 가서 살면 이 사람 어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 이 사람 땅을 남에게 팔아야 될 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돌라라는 사람이에요. 돌라라는 이름도 참 잊어버리셔도 되는, 돌라라는 이름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히브리 말로 벌레가 돌라예요. 그리고 3일이 가시 엉겅퀴라는 말입니다. 가시덤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하고 이 사람이 가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라는 것, 그 두 단어만 찾아봐도 아, 이 사람 인생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벌레같이 산 거예요. 밟히고 산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못 살고 죽고 못 살아 땅 팔아서 먹고 살려고 그 땅을 팔고 다른 땅에 가서 가시 엉겅퀴, 가시 덤불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그 에브라임 산지가 그 이사갈 집하고 밑에거든요. 다른 지파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 구절만 봐도 이 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다 어디 가서 묻어달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조들 보시면 자기 고향에다 갔다가 너네 나 묻어라. 그러는데 결국은 오늘 돌라는 고향에 가나요 못 가나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가시 엉겅퀴 같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어떻게 돼요? 죽음에 거기 장사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리고는 뭐 찾아볼 내용이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두 구절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토지법을 주셨어요. 토지에 대한 법. 그래서 레위기 25장 제가 얼른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사기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에 보시면 토지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그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고엘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엘법. 기업 무르는 자. 룻기에서 성경 문제 풀어 보셨죠? 그 기업 무르는 게 이스라엘 토지법에서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업 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룻기에서도 그 내용이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친척 중에서 사든지 본인이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매입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마지막에 보시면 희년이 되면 그거 본 땅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돌라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시엉겅퀴 땅 3일에 장사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는 것을 보고 이의 삶을 돌아보면 기업 무르는 자가 나서서 그 땅을 사주고 희년이 되어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와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준행되지 않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는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가진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행하지 않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야죠. 왜요? 돌라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 사람 이름부터 시작해서 살았던 터전까지 그의 인생을 쭉 죽음에 장사된 시절을 돌아보니까 이 사람 사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참 사회적 약자고 너무 불쌍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라의 행적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 됐죠. 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암울한 시대에 쓰시는 분들을 뭐 대단히 힘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고향 떠나서 서름받고 가난 때문에 고향에 가지도 못하는 이 돌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써주셨다라는 게 우리에게 참 은혜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이제 3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조금 이상하게 기록되었어요. 사사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자식 많이 두고 떵떵거리고 살았다 이러고 끝납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라 이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사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된 다음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들이 30명이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처첩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야일의 삶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신 내용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일의 영성은 별로 좋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0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인을 많이 취했다는 의미가 된다. 물론 당시의 일부 다처제가 문제되지 않는 시대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더욱이 야일은 자신의 아들 30인을 몽땅 요직에 앉혀 성읍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야일의 삶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충격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야일은 성경에 기록된 사사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주셨지만 그는 사사가 되어서 했던 일이 뭔가요? 첫 번째, 처첩을 많이 두고 자식 30명 둔 것. 그리고 그 성읍에서 나오는 재산들을 가지고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좋은 세단 같은 거, 좋은 차를 자식들한테 한 대씩 준 거죠. 나귀, 어린 나귀 몇 마리요? 30마리를 자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혜택을 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30개의 성읍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의 권한을 세습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고 야일의 일생이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이러고 마치게 하셨을까요? 오늘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 주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사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삶 또한 역시 수치스러운 삶으로 성경에 기록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숙제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잠드시기 전에 정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일생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요, 회개. 이게 장부로에 정리한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하루의 삶, 나를 불러주신 직분자의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건 나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기관이 있고 또 구역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거길 섬기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러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걸 야일처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나의 삶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영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낼 것인가? 아니면 없고 힘들고 고향 떠난 서름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내 삶의 자리에서 평생 충성되이 잘 살아들이다가 돌라처럼 벌레 같은 인생일지라도 3일에 살아서 다시 엉겅퀴 속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 부르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리라. 구분되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내일 제가 야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우리 소사사 두 분의 기록을 통해서 나는 어느 편으로 하나님께 기록되기를 원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면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벌레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더 올려드릴까, 어떻게 잘 살아드릴까 오늘도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 하루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잘 살아드리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